자, 한 절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33절 말씀 하늘과 기스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호수와 같은 내면 이런 표현들을 좀 얘기했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호수 같은 내면을 갖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호수와 같은 내면을 갖고 있다는 게 그렇게 좋지 않다는 얘기로 좀 시작을 했어요. 내가 상황이 어떻게 됐던 환경이 어떻게 됐건 내 마음은 동일한 걸 느끼고 동일한 걸 반응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람과 환경들을 다 느끼고 그것들을 내 안에서 소화시키고 변화시켜 나가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설교들을 좀 했었습니다. 또 오늘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그렇죠? 예수님께 우리한테 평안하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평안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우리는 사실 또 뭘 떠올려요? 약간 호수 같은 내면을 떠올리죠. 평안하라. 마음이 뭔가 잔잔해서 내가 주변이나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뭔가 평화로운 마음이 유지되는 것. 혹은 환경이 조금 더 잠잠해서 환경이 어찌됐건 환경이 좀 그 잠잠한 환경 가운데 내 마음도 좀 평안한 상태가 유지되는 것. 우리는 약간 이런 호수 같은 정경을 평안하다라는 단어로 연계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어를 만나면 다시 한번 그래도 내가 좀 편안한 게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평안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안이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평안을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교에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제 되게 늦게 잤어요. 새벽 2시인가 잤는데 기도하느라 그런 거 아니고 1994 보느라고 12시에 퇴근했는데 그냥 잤어야 되는데 출출해서 뭘 먹고 자려고 틀었는데 하더라고요. 그 재방송이 곧장 밤에 하더라. 그래서 그걸 봤다가 그 2시에 끝나더라고. 드라마 왜 이렇게 길어? 끊지도 못하고 끝까지 봤어요. 저 아내랑 저랑 그 세대잖아요. 저희 아내 94학번이에요. 나이는 저보다 한 살 많은데 전 93학번이고요. 삼수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94학번. 그래서 자꾸 자기가 94학번 이후로 자기가 가장 그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답답한 마음이 있고요. 하여튼 전 93학번. 그래서 우리 둘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 재밌게 봅니다. 뭐 서태지 노래도 나오고요. 그 당시 문화도 나오고요. 삐삐 줄 서 있는 거 이런 것만 봐도 우리는 반가운 거야. 이게 늙은이란 소리인데 우리 거 옛날에 나오면 반갑고 이런 거. 그렇죠? 이런 마음으로 그걸 봅니다. 좋아해요. 아내가 지나가다 그러더라고요. 아, 저 때가 되게 그립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때로 돌아가고 싶은 뭐 저 때도 우리 너무 많이 늙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생각해봤어요. 저 근데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94년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저 그렇게 찌질하게 살지 않았어요. 저 되게 재밌게 살았거든요. 전 연애도 열심히 했고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놀러도 엄청 다녔고요. 신나게 살았습니다. 근데 아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그립다. 아 이제 마흔이나 돼서 있고 늙고 썩고 있는 육신을 갖고 살아가기 되게 힘들고 그 20세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은 별로 들지 않아요.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 별로 안 듭니다. 환경은 그때 훨씬 더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안 듭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드냐면요. 지금의 내가 그때 나보다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나보다 지금의 내가 더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그때 나로 살고 싶지 않아요. 더 좋은 환경일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나로 살고 싶습니다. 표현을 바꿔보죠. 그때 나는 좀 불안했어요. 지금의 나는 그때 나보다는 좀 더 평안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좀 좋아도요. 그때의 불안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저한테 있어요. 대학생이 뭐가 불안합니까? 저렇게 안 좋게 한 환경에 살지 않았어요. 근데 대학생의 일반적인 불안이 있죠. 어떤 불안이에요? 대학생들은 다 이 4년이 전성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회로 내팽겨치고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은 계속 꼬꾸라진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학교 3, 4학년 애들이 그렇게 늙은이 노릇을 하잖아. 막 그렇게 되게 막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막. 아 그러니 1학년 때 보면 너 되게 좋을 때다 뭐 이런 얘기하고 미치겠지 진짜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되게 나눠요. 그 4년으로 굉장히 엄밀하게 나누고 1학기 1학년 1학기 때는 좀 이런데 2학기 때는 좀 이런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얘기해주고 그럽니다. 기억도 안 나죠. 옛날에 대학교에서 어땠는지 잘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대학교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뭐에 대한 불안이에요? 존재 불안이죠. 내가 세상에 나가서 뭘 할까에 대한 거죠. 그렇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까? 뭘 해야 되나? 그 기회는 있나? 나도 세상이 안 반가운데 세상도 나를 안 반가워해. 그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학 지나면 사라지나요? 직장인들은 뭐 조금 바뀌죠. 뭐에 바뀌어요? 그때는 아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나한테 기회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직장에 대한 무슨 생각을 해요?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이 생각을 하죠. 이게 나랑 맞는 일인가? 라는 생각들을 하죠. 그렇죠? 이 일을 계속하는 게 맞나? 이 일이 나한테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나이 때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 나이 때 되면 그 걱정도 하죠. 누가 나를 사랑할까? 내가 누굴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랑 가족이 된다는 게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합니다. 그런 것도 어떤 관계적인 불안으로 작용하기 시작하고요. 조금 더 지나서 이제 제 나이를 좀 넘어간 무슨 불안이에요.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 오죠. 그렇죠?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 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지나면, 그래서 인생의 5분의 4 정도가 지나가면 의미 불안이죠. 내가 인생이 이게 전부인가? 라는 불안이 옵니다. 그렇죠? 내가 잘 사는 게 맞나? 난 기회를 낭비한 건 아닐까? 이런 불안들이 찾아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뭐 재미삼아 이름 붙여보면, 뭐 비정규직일 때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을 때는, 그때는 뭐가 와요? 기회 불안이라고 표현했죠. 기회에 대한 불안이 와요. 아, 고용 불안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내가 한테 일할 기회가 있을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한 불안이 옵니다. 일을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적성 불안이죠. 내가 일이 맞나?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적성 불안이 옵니다. 그 다음에는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위치, 포지션, 능력, 포지션, 위치, 기회를 찾았어요. 그럼 무슨 불안이 와요? 내가 그걸 해낼 수 있을까라는 능력 불안이 오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것도 어느 정도 해내고 있을 때는 지속 불안이 옵니다.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의미 불안이 오는 거고, 내가 이걸 한 게 맞나? 라는 불안들이 옵니다. 그러니까는 대학 때는 불안하고 이 나이가 되면 그 불안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나이는 이 나이 화두의 불안증들이 있어요. 그렇죠? 40살의 불안증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들 되게 늙은 것 같다. 온 집사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같은 40대예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보다 온 집사님은 친구인데 제가 약간 나이 어린 척하고 다녀서 그런 거지. 사실 이렇게 친구인데 그런데 그 나이 때만은 불안증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극복해 나가는요. 근데 저는 20대 때 그걸 그렇게 잘 극복하지 못했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 거고, 지금 그걸 좀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더 마음에 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불안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평안은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평안합니까? 호숫가에 누워놓으면 평안합니까?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평안한가요? 우리의 불안은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불안은 뭔 줄 알아요? 우리의 불안은요, 바쁘고 정신없는 게 우리의 불안이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를 찾지 못한 게 우리의 불안이에요. 여기 앉아있지만 내가 이 자리가 아닌 것 같은 게 우리의 불안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 삶이 아닌 것 같은 게 우리의 불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불안은요, 내 삶의 자리를 찾지 못한 것에서부터 옵니다. 그렇죠? 그럼 거꾸로 가봅시다. 그럼 우리의 평안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어디서부터 우리의 평안이 옵니까? 우리의 평안은 나의 삶의 자리를 찾은 것에서부터 평안이 오겠죠. 삶의 자리를 찾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자 하는 청사진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오늘 인식하고 있을 때 사람이 뭐가 온다는 거예요?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평안입니다.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가봅시다. 본문들을 보죠. 본문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 구절밖에 없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세요? 이 모든 것들에서 뭘 얘기하십니까?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평안에 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그렇죠? 평안을 선언하세요. 그런데 평안을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 구절에 뭐가 나와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무슨 평안은 아닌 거예요. 호숫가에 앉아있는 평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평안을 얘기해놓고는 그 다음에 내가 너희가 내 평안을 줄 것이다, 앞으로 너희 인생에 환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평안인데, 너희가 평안을 주노라 라고 한 다음에 너희가 세상은 환란을 당하나 라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엔딩은 뭘 얘기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승리에 대한 이야기로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승리는 뭘 전제해요? 여러분, 승리는 싸움을 전제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면서 하고 있는 얘기는 뭐예요? 환란을 얘기하죠. 환란이라는 게 뭐예요? 근데 이 환란은요, 무슨 자연재해 같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뭐가 날 뒤집어 써가지고 내가 거기에 휩쓸려밖에 없는 그런 환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환란이에요? 환란 같은 싸움. 그렇죠? 어려운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평안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 전제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너희 가운데 어려운 싸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안 좋은 예언으로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뭐예요? 평안이라고 하는 건요, 방금 얘기했었죠? 내 명확한 싸움터를 알고 있을 때 와요. 오케이? 평안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있을 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 싸워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싸움터를 알고 그 싸움을 싸우고 있을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인식이 잘 안 되시면 간단한 비유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이미 많이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직장을 다니면서 하루를 썼을 때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여러분 불안입니다. 직장일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 일이 되게 어려운 일도 아니야. 월급을 적게 주는 것도 아니야. 사람들이 나쁘지도 않아. 근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 내 몸에 안 맞아. 내 방향이 안 맞고. 아니 내 몸에 맞는 게 뭔지 모르겠고 내 방향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 그냥 여기는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그 직장에 출근하잖아요. 있을 때 지겹고 퇴근하면 답답하고 아침에 눈 뜨면 암담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 세 가지 감정이 다 뭐에 대한 감정? 불안에 대한 감정이에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아봐요. 재밌게 놀아봐요. 그럼 평안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재밌게 2주 정도 놀 때가 제일 좋습니다. 길어야 한 달. 한 달 노시려면 한국에서 노시면 안 돼요. 외국 가서 노셔야지 한 달 노는 거예요. 럭셔리하게. 응? 외국 가서 한 달 놀아도 재밌어요. 두 달까지 가능합니다. 근데요. 사람이요. 오래 놀잖아요. 그럼 뭐가 와요? 위축감이 와요. 어떤? 내가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우리 휴학한 종민이도 있고 여러분 인생의 휴학의 기간들을 지내보셨지만 종민이는 되게 직장 다니면서 잘하고 있어요. 어떤 친구가 휴학을 했어요. 학교 안 가요. 좋아요. 그래서 11시 반쯤 일어났어요. 점심 먹고요. 그래서 오후에 약속 있어 나갔습니다. 친구 만나 수다 떨다가 저녁에 그냥 영화 한 편 보고 들어왔어요. 내일도 그랬어요. 모레도 그랬어요. 그래서 글패도 그랬어요. 그렇게 한 석 달 좀 그러다가 돈이 너무 떨어져서 간단한 알바를 시작해서 그것도 모으고 그 돈 또 쓰면서 또 그렇게 지냈어요. 그렇게 6개월 지낸 다음에 나 너무 편했고 너무 행복했고 너무 평안하다고 할 놈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무슨 생각을 해요? 다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인생을, 세월을, 기회를 낭비한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휩싸이죠. 여러분 휴학하고 별거 안 하고 내가 계속 한 달, 두 달, 석 달에 하면요. 이 사람이요. 편안하게 있었는데 불안감이 착착착 차오르죠. 여러분 휴학도 그래요. 근데 인생을. 내가 올해도 별거 아닌 것 같고 내년도 별거 안 한 것 같고 또 이해도 별거 안 한 거지 2년, 3년, 4년 내 모습이나 내 인생이나 나아진 거 없이 그냥 편안하긴 하고 재밌긴 한데 나는 계속 늙어가네. 거기에 행복이 올까요? 아니요. 거기 불안이 옵니다. 평안이 올까요? 아니요. 거기 불안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의 첫 번째는요. 내 싸움터를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내가 서 있는 필드가 어딘지, 그래서 지금 이 싸움을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에 대한 싸움터를 아는 것을 아는 게 첫 번째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평안이에요. 그게 예수의 평안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 장면으로 가보죠. 그 다음 장면에서 얘기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요. 본문을 읽어보시면 평안을 누리게 하노라라고 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 구절을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설교분은 평소보다 심플하고 가볍고 빨리 끝나요. 빨리 끝난 거는 확신은 없지만 딴 얘기를 하면 빨리 안 끝나겠지만 원고상으로는 굉장히 빨리 끝나게 돼 있어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하십니다. 제가 이 구절 때문에 이 설교를 했어요. 원래 이 설교가 아니었는데 이 구절 때문에 이 설교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굉장히 피곤한 일이 있어서 짜증나는 일이죠. 있어서 저는 짜증날 때 무한도전 옛날 걸 봅니다. 요즘 걸 보지 않고요. 진짜 옛날 걸 봐요. 예. 아무도 결혼하지 않았던 시기. 예. 그렇죠? 알래스카 특집인데 알래스카가 아니라 한국 스키장에서 찍은 게 있어요. 차태현 나왔던 거 알아요? 바나나 던지고 뛰어다니는 거. 난 그게 정말 좋아요. 그걸 보고 있으면 정말 그래도 내가 뭔가 머리가 복잡하면 논두렁을 봅니다. 이렇게 논두렁 알아요? 예, 논두렁에서 비 오는데 유재석이 달려가다가 얼굴부터 처박힐 때가 있어요. 예, 그걸 보여. 이게 진짜 아무 생각 없게 해주는 무한도전 시리즈가 있어요. 뭐 이렇게 레슬링 이런 건 부담스러워. 예, 그런 건 좀 부담스러워. 그런 진짜 이런 거 봐요. 딱 보고 있을 때 이 단어가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 단어가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가 저한테 섬광처럼 찾아왔어요. 내가 얼마나 영성 있는 목사인지 알겠지. 난 무한도전을 보다가도 은혜를 받는 목사야. 하나님 얼마나 급하셨으면 답답하셨나 봐요. 하여튼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자꾸 무한도전을 보니까 성광처럼 왔어요. 저한테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저는요 방향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좀 방향이 있는데 제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저는 싸움터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제 싸움터잖아요. 그렇죠? 제 인생이 제 싸움터에 목회적 싸움터가 있고요. 존재의 싸움터가 있고 내가 성장의 싸움터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무슨 생각이 올 때가 있냐면 이게 잘 안 된다는 생각이 올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잘 안 돼. 얼마나 여러분들 최고예요. 진짜 안 바뀌어요. 잘. 최고예요. 예배도 늦게 오잖아. 잘 안 오고. 민영 안녕? 야, 25분에 들어오네. 25분에. 당당하게. 교회가 크면 말도 안 해 내가. 민영 반가워요 진짜. 장난이에요. 농담이에요 진짜. 예. 아 진짜 농담이에요. 민영 상처받지마. 근데 이거 녹음된다? 그래서 3년 뒤에 들을 수도 있어. 그래요. 예. 가끔 녹음하니까 옛날에 되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한 내가 무슨 강의 들었는데 누가 빵 사온 걸 내가 막 얘기하더라고. 이런 건 끊어야 될 것 같은데 기완아 지혜롭게 잘해보시러 갈 것 같아요. 돌아봅시다. 뭐가 있어요? 그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아 뭔가 아, 이게 잘 안 되나? 제가 목회 초년생이잖아요. 3년밖에 안 됐잖아요. 개척한 지는.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저렇게 해야 되나? 해보니까 이렇구나. 사람이 이 사람 이런 사람 좀 이렇구나. 저런 사람 저렇구나라고. 아 세상이 이렇구나. 여러분들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렇구나. 교회가 이렇구나. 세상이 이렇구나. 특별히 누구? 나죠, 나. 니들이 안 바뀌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니? 내가 안 바뀌는 게 진짜 답답하지, 그렇지? 아 그럼 내가 좀 이 정도 해주면 좋을 것 같은. 내가 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만큼도 못 해내는 부분들을 그럼 어떻게 돼? 그럼 무한도전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무한도전을 보시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막 하는. 근데 내 안에서 울림처럼 확 온 게 내가 세상을 이겨누라는 문장이 저한테 딱 떠올랐습니다. 제가 뭘 하고 있었어요? 제가 세상은 이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이래. 세상은 이래. 세상은 이래. 여러분 그 말이 틀려요? 그 말이 맞아요. 세상은 그래요. 근데요 예수가 그 세상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가 그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을 그럼 뭔가 잘 되는 건가 봐. 이게 아니에요. 야, 그럼 벌써 잘 됐어야지. 괜찮아. 예수님이 뭐 어제 이겼니? 2000년 전에 이겼는데? 괜찮아. 괜찮아. 그저께까지 안 되는데 어제 이겨서 내일부터 잘 된다는 게 아니잖아. 2000년 전에 이겼는데 잘 안 됐었단 말이야. 근데 뭐 이겼다는 게 갑자기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다 해결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무슨 싸움을 싸셨어요? 예수님께서 A의 싸움을 싸셨다고 얘기해봅시다. 예수님께서 A라는 싸움을 싸우셨어요. A라는 싸움을 A라는 방식으로 싸우셔서 A의 싸움을 이기셨어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나도 A라는 싸움을 싸우는 거라면 내가 A라는 방식으로 싸우고 있다면 그럼 나도 이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케이? 예수님께서 무슨 싸움을 싸우셨습니까? A를 단어로 바꿔봅시다. 예수님께서 의의 싸움을 싸우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랑의 싸움을 싸우셨어요. 그렇죠? 진짜 맞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고 그렇죠? 상황은 그렇게 안 받쳐줘도 뭐가 맞는지에 대한 싸움을 싸우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 무슨 싸움을 싸우셨습니까? 사랑의 싸움을 싸우셨어요. 사람들은 평가하고 냉정하고 비평하고 털고 가는데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싸움을 싸우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의와 사랑의 싸움을 싸우셔서 이기셨어요. 그러면 나도 의와 사랑의 싸움을 싸우면 예수님의 방법으로 내가 싸울 때 이길 수 있다는 게 예수가 세상을 이기셨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포인트는 어디에 가요? 세상은 이래 세상이 저래 포인트가 가요? 아니죠. 포인트는 나한테 돌아오죠. 내가 의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사랑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게 맞나? 에 대해서 포인트가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아주 안 좋은 비유로 이런 비유밖에 생각이 나서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운전을 배운다고 칩시다. 운전면허 학원에 갔어요. 학원에 가서 면허를 배워요. 세 번 가봤더니 나만 안 되는 것 같아. 제가 그랬어요. 제가 26살 때 운전을 땄거든요. 여러분 목회자 중에서 1종 보통이 아니라 2종 오토인 건 저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전 2종 오토를 탔어요. 1종 난 기어를 못 느꼈어 지금도. 전 2종 오토예요. 전 신대원에 가서 면허를 땄어요. 신대원에 가면 신대원에서 봉고차에 운전면허 못 딴 애들을 다 픽업해가지고 그 앞에 있는 용인에 있는 운전면허관에 쏟아놓습니다. 그러면 몇십 명이 다 저쪽으로 걸어가는데 나 혼자 이쪽으로 걸어가요. 왜? 나는 오토니까. 응? 오토니까. 여기 걸어가요. 저는 그리고 그 오토면허도요. 제가 여러분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근데 80점으로. 여러분 남자가 오토면허 집사님 웃으셨어요. 그게. 아, 집사님 너무하세요. 집사님 운전 되게 거치신다 하여튼.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날 쳐다봐주지도 않아. 나 혼자 여기서 하고 있어. 근데 내 생각엔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붕 뒤로 삑 앞으로 붕 뒤로 삑 이런 식으로 한 3일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저렇게 되나?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저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감이 안 오는데? 지금 이건 되게 무의미한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막 하면 아저씨가 귓등으로도 안 듣죠. 닥치고 하라고 그냥. 왜? 그렇게 해서 안 된 놈은 없으니까. 그렇지? 앞이 보여요? 예. 손다리가 움직여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할 수 있어요. 이렇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난 뭐예요? 난 그 과정성 속에 서 있으면 어떻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과정 속에 서 있으면 오늘 내가 느껴지고 보여지고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있는 만큼만 보이기 때문에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게 굉장히 크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된다는 걸 예수가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수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싸움을 싸고 있는 거라면 같은 진리와 의의 싸움을 싸고 있는 그건 원래 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이 보이더라도 그게 원래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세상을 이기셨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뭐에 우리가 평안이 옵니까? 이게 된다는 확신과 소망이 있을 때 우리한테 평안이 와요. 이게 내 싸움터야. 이걸 싸우는 게 맞아. 내가 이 싸움을 싸워나가는 거야. 근데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할 때 사람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요, 정치 얘기하면 다 열받아서 얘기해요. 이렇게 기분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뭐가 맞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 말이 맞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게 맞아.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근데 그게 될 것 같잖아요. 그럼 사람이 기분 좋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요, 안 될 것 같으니까 분노하면서 얘기해요. 평안이 있을 순 없죠. 여러분,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 중에 상당수는 독립이 안 될 줄 알고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왜? 그러면 일본이 동남아까지 먹었습니다. 근데 조선이 독립이라뇨.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 될 것 같죠. 근데 했어요. 왜? 당위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그렇죠?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그 당위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안 될 것 같아도 해야 돼요. 결과에 신경 쓰는 실용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하지만요, 결과를 포기하는 비관론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독립운동 같은 마음, 뭔가 비장하고 난 이러다 결국 죽을 거고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거고 우리나라는 되도록 억압받을 거고, 하지만 이게 맞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러면 저녁마다 술을 드시게 되는 거예요. 뭔가 사람이 우울하잖아요. 비장하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어 이게 맞다는 건 알아요. 근데 이게 될 것 같진 않아요. 세상이 바뀔 것 같지도 않고 교회가 갱신될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들, 요즘에 사람들 교회 욕 되게 하죠. 안 될 것 같아 그래요.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드니까 사람이 밀리기 때문에, 착한 사람들은 밀리면 독하게 얘기하거든요. 쫄아서 그래요. 예. 된다는, 이기신다는, 내가 내 삶에서 이게 맞고 이게 될 거라는 소망이 있을 때 나한테 뭐가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된다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인생을 허비할 수는 없으니까 안 되더라도 의미 있는 일을 시도해보자. 좋지 않습니다. 되니까 시도해야죠. 될 것이다. 된다. 물론 뭐든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닌 거 알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싸움터를 싸워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의 전장이다라고 나의 전장을 찾으셨을 때 내가 그 전장에서 싸운다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이기게 하실 것이고 또한 이것이 맞는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두 번째로 평안으로 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본문에 보면은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가 마지막 구절이긴 하지만요, 중간에 담대하라가 논리적으로는, 주제적으로는 마지막 구절이 됩니다. 그렇죠? 순서가 어떻게 돼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소망을 붙잡고 담대하라 라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장 순서와 논리 순서가 좀 달라있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은 사실 뭐가 되는 거예요? 담대하라가 됩니다. 담대하라는 뭐예요? 담대는 와, 용감한 거예요? 그렇죠? 용감한 거죠. 근데 현대적으로 조금 용어를 좀 풀어봅시다. 여기서 담대하라는 구절에 담기는 의미는요, 뭐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앞으로 선행되어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에 뭘 담겼습니까? 두려움의 사고방식을 하지 말라는 게 선행돼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젠 담대하라는 표현에서는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싸움터를 찾았고 소망을 가졌으니까 이제 뭐 중심적으로? 상황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를 멈춰라 라는 의미를 먼저 담고 있습니다. 상황 중심적 사고방식. 담대하지 않은 것, 두려워하는 것, 상황으로부터 생각을 시작하는 것. 이건 3주 전 설교를 들으시면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상황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자기 상황에서부터 중심으로 생각을 시작하잖아요. 상황이 안 좋아요. 거기서부터 생각을 시작해요. 그러면 결론은 딱 세 가지로 납니다. 어떻게 나요? 세상은 나쁜 곳이고 나는 한심하고 하나님은 섭섭하고 끝이에요. 상황이 생각의 출발이 되면요, 상황이 이런데, 그래 내 상황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야 에서부터 생각을 시작하면 생각이 어디로 가요? 상황이 왜 이래? 하나님 뭐 하셨어요? 라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 아, 난 이 지경이 되도록 뭐 했지? 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한심하고 세상이 나쁘고 내가 한심하고 하나님께는 섭섭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상황에서부터 출발하면 무조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생각에 여러분들이 또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어디서 강해지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강해져요.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섭섭해요. 하나님을 믿고 싶으니까 좀 믿을만한 상황을 만들어주시면 내 하나님을 좀 믿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나를 알고 싶고 나를 만나고 싶다는데 왜 상황을 이런 식으로 해놓고는 왜 나한테 안 믿냐고 하세요? 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되게 상황 중심적인 사고에서 하나님께서 맞추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제일 많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똑같은 사고방식이죠? 대상만 바꿔봅시다. 여러분들 후배들 가운데 고등학생들 가운데 뭐 고2짜리 고3짜리가 있다고 합시다. 목사님, 형, 언니, 오빠, 누나, 이모, 삼촌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요 40등, 50등이에요. 이걸 풀 수가 없어요. 걔네 상황이에요. 그쵸? 그 아이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주실까요? 세상은 왜 이런 식의 입시 구조를 만들었을까요? 난 왜 머리가 이거밖에 안 될까요? 내가 뭔가 문제가 풀리는 경험들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서 점수가 높이 나오는 그런 점수를 받아보면 용기가 생겨서 뭔가 또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얘기를 들으시면 어떻게 느껴지세요? 아 그렇겠구나. 어떤 시험이든 한 번만 네가 공부 안 해가도 한 100점만 맞으면 네가 그 용기로 그 다음부터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 한 번의 기적을 안 베푸셔서 네가 지금도 힘들게 살고 있겠다고 얘기하실 거야? 아니면 야 네가 바꿔야지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상황 중심으로 나를 보는 사고방식에서 굉장히 비판을 잘합니다. 그렇죠? 상황이 그러니까 내가 한심해라고 얘기하면 왜 그렇게 생각해? 왜 그런 식으로 바라봐? 네가 바꿀 수 있어.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상황 중심으로 하나님을 비평하는 사고방식은 굉장한 당위성을 가져요. 상황으로부터 생각을 시작하지 마세요. 그건 두려움의 사고입니다. 상황이 이미 세팅됐잖아요. 그렇죠? 고정됐어요. 상황이라는 건 벌어진 순간부터 현재가 아니라 과거란 말이에요. 고정된 것부터 고정된 건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고정된 거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데 여기서부터 내가 인생이란 무엇인지 하나님이란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결론을 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나 나는 세상이나 이상한 존재란 결론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건 틀린 결론입니다. 좋을 때는 왜 그 생각 안 했는데. 그렇잖아요? 상황에서부터 생각을 시작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생각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요한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요한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어디서부터 생각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상황에서부터 생각이 시작하는 걸 멈추고 아까 얘기했던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에서부터 생각을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오늘의 내 행동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담담이라는 얘기에서 두 번째 얘기. 담대함이 담고 있는 두 번째 이야기는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 담대함은 감정이 아니에요. 행동이지. 그렇지? T-Express 같은 거 보면서 난 저런 거 봐도 하나도 안 무서워. 타자. 아니 나 안 탈 건데. 나 하나도 안 무서워. 엄청 담대. 담대함은 행동이에요. 담대함은 감정이 아니에요. 담대하다는 건 자기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가 아니라 자기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한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움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면 네가 싸워야 될 터전, 네 싸움터를 알았고 그게 최종적으로 승리의 확신이 있다라면 그러면 이젠 움직여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담대함의 세 번째입니다. 사람은 언제 담대함이 와요? 오늘 해야 될 걸 하고 있을 때 담대함이 옵니다. 사람은 언제 불안감이 와요? 여러분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내가 하면 되는지도 알아요. 근데 내가 그걸 오늘 안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렇잖아요? 아주 애기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공부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올 걸 알아요. 근데 내가 안 하고 계속 테레비 보고 있어요. 컴퓨터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불안해요. 해보셨잖아요. 시험 볼 때. 사람은요 내가 이걸 오늘 하는 게 맞다라는 당위가 형성됐는데도 그걸 하지 않고 있으면요 그 하지 않는 행동이 굉장히 큰 불안감을 이 사람한테 작용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갱신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내가 갱신하면 저렇게 될 수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럼 내가 오늘 어떤 기도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걸 안 해요. 그럼 뭐가 찾아와요? 큰 불안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인생의 불안의 세 번째예요. 하지 않는 거에 대한 불안. 사람은 내 인생의 기준이 뭐가 맞는지 그리고 그게 된지에 대한 낙관을 형성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오늘 지금 행동하고 있을 때 진짜 불안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행동하고 있을 때 진짜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건축가의 평안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호수 옆에 앉아있는 리조트의 평안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는 리조트에 와가지고 이제 바닷가 비치에 탁 타월 펼쳐놓고 내가 딱 앉아서 딱 눕는 거 좋아요. 며칠 좋을까? 며칠 누울 수 있어요? 며칠까지 가능하세요? 3년 매일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그 같은 노동이 어딨어요? 여러분 피부는 누가 보장해 줄 거야? 근육은? 정신세계는? 인간관계는? 정서나 제대로 남아있을까요? 이 리조트의 평안이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을 때 오는 여유, 이거는 쉴 때 오는 거고 가끔 쉬어야죠. 사람이 쉬어줘야죠. 그걸 평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쉼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건 편안한 거고. 그렇죠? 어떤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가의 평안입니다. 건축가는 뭐가 있어요? 자기 머릿속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 손에 뭐가 있어요? 블루프린트가 있죠. 청사진이 있어요. 어떻게 돼야 된다 이게. 이렇게 돼야 돼. 청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그렇게 내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걸 후원해주는 자산도 나한테 있고 재능도 나한테 있고 인력도 나한테 있고 청사진도 나한테 있고 이건 일정 시간을 투자해서 하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 뭐예요? 오늘 할 만큼 공정을 내가 하는 거죠. 현장에 나가서. 오늘 할 만큼 공정을 하는 무슨 중세에 굉장히 큰 성당을 만드는 그런 영화의 장면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성당을 만들어야 되는 청사진이 있고 그걸 마침내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오늘 가서 돌 하나를 다듬고 오고 오늘 와서 벽 하나를 붙이고 오고 오늘 와서 십자가 하나를 세우고 오고 그렇게 뭘 한 거예요? 내가 오늘 해야 되는 공정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축가의 마음엔 엄청난 평안이 있습니다. 내 일생을 담아 하고자 하는 게 있고요. 그것이 된다는 걸 알고요. 오늘 그걸 내가 한 발 한 발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의 심정에는 엄청난 평안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슬퍼도 아 인생에 저런 게 슬픈 게 아닌데 제가 아직 고에 빠져 있구나 이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누가 막 기뻐해도 아 인생에 기쁜 게 전부가 아닌데 제가 락에 빠져 있구나 이러셨어요? 인생은 고락관에 휩싸이는 아, 그런 거 이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 마리아가 오실 때 같이 우시죠. 그렇죠? 슬퍼하세요. 슬퍼하세요. 제자들이 변화되지 않을 때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아야 되냐고 역정내시죠. 바리새인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거기 가서.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건 이 독사자들하고 욕하시죠. 분노하시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감정을 안 느끼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감정을 느끼십니다. 좋을 때는 또 일이 좀 잘 되면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이 준 양식이 있고 밥 안 먹고 막 그런 얘기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막 급격하게 기뻐하시고 함께 우시고 분노하시고 답답해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다 느끼고 가세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삶의 모든 장면을 느끼면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삶의 장면들이 안 느껴져서 느껴지는 호수 같은 잔잔함 같은 건 없으세요. 예수님 마음은 파도를 칩니다. 심지어 두려워하시잖아요. 십자가 달려달라고 돌아가시잖아요. 예수님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자리에서 돌려달라고 하시잖아요. 그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셨습니다. 예수님 감정을 포장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분명히 두려워하셨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밤새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감정을 느끼십니다. 그렇죠? 뭐가 찾아와도 두렵지도 않고 뭐가 찾아와도 기쁘지도 않고 뭐가 찾아와도 조급하지도 않고 뭐가 찾아와도 슬프지도 않은 그 평안함 가운데 있으셨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평안이 없었어요. 그런 평안은 예수님 평안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만히 쉬시는 여유로운 평안을 누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히말라야 중턱 가운데 올라가셔서 이렇게 진짜 그림 엽서 같은 아래를 바라보시면서 아침에 와서 이렇게 뭐 조 같은 거 볶아갖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런 말씀이 좋은 말씀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삼시세끼 자기가 해먹으시면서 어떤 힌두 성자처럼 제가 목사, 힌두 성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힌두 성자처럼 어떤, 아, 힌두교 좋아해요. 사랑합니다.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지 마시고 하여튼 이렇게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잠잠하게 거기 들어가서 아래를 내려다보시면서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근육을 쓰지 않은 상태로 그러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보세요. 행로가 고나요라는 표현이요. 반복해서 나옵니다. 행로가 얼마나 고네요. 여러분 3년 동안 단기 선교야. 저기 가서 노숙하고 저기 가서 남의 집에 자고 여러분 사람이요 매일 머리 눕는 곳이 다르면 굉장히 피곤해요. 그렇지 않아요? 매일 눕는 곳이 다르면 굉장히 피곤하다는 말이에요. 어느 날은 좀 좋은 집에 가서 하룻밤 잤다가 다음날은 길거리에서 자고 다음날은 들판에서 자고 그런 행로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동은요 얼마나 힘들어요.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은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요. 감정 소모가 심하잖아요.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울고 웃고, 가르치면 또 도망가고, 치유해지면 외면하고, 기뻐하고, 얼마나 감정적인 소모를 많이 겪습니까? 예수님은 노동의 현장 가운데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호수가 같은 평안에 있었다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예수가 그의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하셨어요. 예수는 어떤 평안이 있었습니까? 예수는 자기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선명하게 알았어요. 자기 것을 이룰 거라는 것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하나하나 해가는 것이 그것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이라는 걸 아셨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선명했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확신했으며 오늘 하루하루를 그걸 채워가시는 그 삶을 사시면서 그가 가졌던 평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예수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여러분들이 추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평안이 여러분들의 평안이 돼야 돼요. 내가 가져야 되는 내 안에서 평안을 배우라고 하시는 얘기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러한 평안을 알고 추구하고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들이에요. 이 주간의 설교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지만 오해하지 말라는 포인트, 계속 내가 풍경에 대한 이야기, 뭐 호숫가에 앉아있는 잔잔함에 대한 평안에 대해서 비평했습니다. 그 말이 다 틀렸다는 건 아니라 그게 너무 과도한 액센트로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 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얘기 아니에요. 그게 과도한 액센트로 사용되기 때문에 문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 내 안에 가장 행복이, 내 안에 평안이 그런 어떤 호숫가의 잔잔한 리조트 같은 데 있는 거라는 식의 그림 엽서가 내 안에 마음의 벽에 가장 깊이 붙어있다면 그걸 띄시라는 얘기예요. 그걸 띄십시오. 그게 여러 가지를 왜곡합니다. 내 마음의 가장 안쪽에 있는 엽서, 그림 엽서에 호숫가에서 여유롭게 편안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으면 좋겠다, 나에게 그런 평안의 때가 와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다고 하셨는데 라고 붙어있다면, 그러는 그 엽서 붙는 순간 여러분들 오늘의 현실을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의 현실을 문제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숙제인데 문제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을요 갱신하려고 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을 비난하거나 세상을 비평하기 시작해요. 나 처음이야. 오늘 얼마나 설교에 집중한지 알겠지?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행복이, 내가 여유롭게 쉬는 삶이 내 안에 가장 중심에 기준가치로 잡혀 있으면 그때부터 오늘을 보는 방식이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나약한 방식으로 오늘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내가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건 굉장히 피곤하고 안 해도 되는 일인데 나한테만 생긴 일이고 굉장히 귀찮은 일이고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이러셨는지 모르겠고 세상이 너무 답답하고 내가 그 엽서를 붙이는 순간 그런 식의 사고의 진보가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엔 역동적으로 움직였어요? 마지못해 움직이겠죠. 여러분, 인생의 전쟁터에서 마지못해 움직이는 사람한테 무슨 결과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부터 힘입을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나한테 사과 먼저 해야지 계속 이러고 있어. 근데 그로부터 무슨 힘이 오겠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습니까? 갱신할 수 있어요? 아니요. 세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는데 무슨 화해가 벌어지겠어요? 엽서 한 장 잘못 붙여놓은 게 전체를 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바꾸시지 않으면 그 단어의 개념이 나한테 왜곡돼서 있는 것 자체가 내 인생 전체를 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쉼의 평안에 대해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노동의 평안을 꿈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평안은 노동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은요 생겨먹기를 아무것도 안 하면서 쉬지 않게 돼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서 쉬는 애들의 대표 주제가 누구예요? 히키코모리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애. 걔네들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는 줄 알아요? 무한도전 애들 뛰어다니는 거 봐요. 간접적으로도 그걸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뭐해요? 오락해. 오락하면서 뭐해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막 80도 각도에서 떨어지는 스키점프 같은 거 하고요. 총 들고 전쟁터에서 뛰어다니면서 자기 혼자 다른 데 다 죽여서 자기 죽는 거 하고요. 오히려 더 아무것도 안 할수록 훨씬 더 자극적인 액션을 대체하려고 하죠. 왜? 자기 안에 뭐가 있으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건요, 노동에서 평안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은요 익스트림한 걸 봅니다. 간접적으로나마. 왜? 아무것도 안 하는 자기의 노동하고자 하는 욕구가 소모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낮에 힘들게 일하는 사람은요 밤에 너무 자극적인 걸 주고 싫어해요. 앉아있는 애들이 목욕탕에서 수다 떨고 이런 거 좋아해요. 해피투게더 이런 거 그냥 막 밤참해주고 이런 거 보기 좋아해요. 진지한 얘기하는 것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노동의 평안, 아까 했던 건축자의 평안. 내가 무엇을 하는 게 맞고 그것을 내가 이루어진다고 소망하고 확신하며 오늘 그것을 해나가고 있는 가운데만 진짜 평안함이 온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첫 번째 결론을 받으십시오. 두 번째. 구도만 따지 마세요. 구도만 따지 마세요. 이걸 구도만 따면 어떻게 되냐면, 아 그래 내일 가서 내가 오늘부터 다이어리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구나. 내가 뭘 해야 될까? 운동 시간 30분. 그래 일은 내가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직장에서 일하고 밝게 대하며 막 블라블라블 이렇게 써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게 된다고 생각해야 내가 이걸 할 수가 있으니까 된다고 생각하자. 하면 된다. 긍정적 사고 방식 뭐 이런 거 써놓는단 말이야. 막 이렇게 별표 치고 노란색하고 막 이렇게 써요. 그럼 이때 기분이 좋아요. 이제 좋아요. 기분이 잠깐 좋아요. 왜? 잠깐 뭐 좋지. 근데 여러분 이게 긍정적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게 좋으니까 된다고 생각하는 건요. 내가 확신을 안쪽에 담는 거지 확신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내가 흔들릴 때 이것도 같이 흔들려요. 여러분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게 좋으니까 잘 된다고 생각하자는 말은 거짓말이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속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나한테 사실 잘 안 속는다는 거예요. 안 속아요. 그러니까 정말 확신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은 확신이 없을 겁니다. 확신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을 때 그냥 확신 있는 척하는 거지. 이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고 뭡니까? 당장 필요할 때는 사라져버릴 것이 필요 없을 때 있는 척 돼 있으니까 만들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게 긍정적 사고방식의 문제이고 한계이고 그것이 사람들을 오히려 망치는 거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인 거예요.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실용주의적 낙관 우리를 해롭게 합니다. 우리가 내 진정한 낙관이 필요해요. 그건 외부에서부터 와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그건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만 그 확신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오늘 다이어리 이렇게 써서 기분 좋고 막 이렇게 확신을 가지려고 하고 내일 출근해도 여러분들 그거 안 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자 눈 뜨면 똑같은 시간일걸? 그리고 이런 설교를 들었다는 사실도 잊어버릴 거야. 그렇죠. 목요일쯤 다이어리 피다가 생각나겠죠. 왜 이렇게 낙설해놨어? 이렇게 뭐야 이거 막. 내가 약속 적어놔야 되는 그 자꾸 별표 쳐놨고 그 위에 안에서 귀찮고 막 이런 거. 요즘 핸드폰 나서 쿨하게 지우시면 되죠. 네이버에 도장 찍는 거 있잖아요. 그치? 매일 묵상하기 뭐 도장 찍는 거 몰라요? 그런 거 있는데 도장 찍기 막 이런 거 하고. 그럼 해놓을 때 되게 기분 좋다가 한 번도 안 찍고 보니까 기분 안 좋은 게 그거 전체 삭제하고. 다이어리는 흔적이나 남지. 아 이놈 핸드폰 흔적도 안 남아. 내가 결심했다는 것도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폼만 따는 거예요. 구조만 따는 거예요. 그럼 그 구조가 없으니까 내가 구조에 대해서 강조해서 얘기한 거. 지금 성경 액센트는 뭐예요? 그 구조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구조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를 얘기하고 있는 게 성경이죠. 근데 그 구조 자체를 안 쓰는 사람들이 이 말이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이렇게 구조를 길게 설명하는 거고 사실은 진짜 설교는 뭐예요? 이게 왜 하나님을 알면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게 진짜 설교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싸움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요 평안을 구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한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화나요. 아, 쟤 때문에 너 지금 분노돼요. 너무 짜증나요. 답답해요. 하나님 제 마음 편하게 주세요. 내 마음 편안을 주세요. 내 편안을 기도해도 안 되네. 이러지 말고 이 환경을 바꿔줘. 이 환경을 바꿔줘. 이것만 해결되면 아, 내가 다 할게. 뭐든 할 테니까 이것만 바꿔줘. 야, 안 되네. 근데 내가 이렇게 다 걸었는데 내가 생각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이것도 못하나? 하나님 하나? 아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 이걸 안 한 거? 그럼 나한테 겁나 관심이 없구나. 사랑한다며. 아니 이거는 헤어나올 수 없어요. 그럼 끝이야. 그 사고의 틀로 그러는 그 함정에 여러분들이 한 발을 딛는 순간 얘는 하나님은 악하다로 떨어지는 거야. 나는 피해자고 막 이렇게 되는 게 막 이렇게 멈출 수가 없어요. 그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뭘 구하세요? 여러분 싸움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싸움터가 지금 어디입니까? 하나님 내 싸움터가 지금 어디입니까? 난 지금 어디에 싸움을 써야 되는? 여러분 가치의 싸움을 써야 되는 사람도 있겠죠. 지난주 설교를 들으셨는데 지난주를 듣고 성숙을 추구하느냐 평안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안정을 행복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전체가 갈라진다고 그러죠. 인생의 추구가 행복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 동의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닌데 동의가 안 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게 싸움터인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 가치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내 전제 가치가 나는 그래도 난 편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도대체 흔들리지 않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 편하지 않은 삶은 하루라도 악하다는 생각이 내는 흔들리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뭐가 필요해요? 가치적 싸움이 필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가치 싸움을 할 때예요. 지금 아 그런데 이 사람이 가치 싸움을 해야 될 때 이 사람은 자꾸 직업 싸움을 해. 하나님 어떤 직장을 할까요? 뭐 할까요? 어떻게 옮겨요? 얘 가치 싸움을 해야 될 텐데 저거 싸우고 있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 이거에 관심을 보려라 라고 하면 얘 친구는 아 정말 하나님 나한테 관심 없구나. 난 정말 내가 A냐 B냐를 갖고 이 고민을 하는데 주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 그럼 선교 가라고? 그럼 내가 선교 갈게. 뭐 이런 얘기 하면 아, 선교는 또 아니라고 그러면 이런단 말이에요. 뭐 하는 거 싸움터 자체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싸움터를 구하세요. 싸움터. 내가 가치 싸움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은 정서 싸움을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렇죠? 관계 싸움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행동의 싸움을 써야 될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숙의 싸움을 써야 될 때가 있고요. 내 싸움터가 있다면 지금 내가 집중해야 되는 내 싸움터가 있어요. 지금 내가 뭘 싸워야 되는지. 내가 지금 나랑 싸워야 될 때인지 사람이랑 싸워야 될지 세상이랑 싸워야 될지 악과 싸워야 될지 하나님과 내가 씨름해야 될 때인지 내 싸움터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콜링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건 주만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걸로 하지 뭐. 지금 내가 진짜 싸워야 될 터전이 무엇인가 그걸 내가 주 앞에 고르지 않고 내가 고르면요. 내가 쉬운 걸 고르겠죠. 내가 관심 있는 걸 고르겠죠. 내가 갖고 싶은 걸 고르겠죠. 그건요. 내가 싸워야 될 터전이 아닐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엉뚱한 싸움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싸움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뭘 구하세요? 아까 얘기했던 거 하나님의 확신을 구해야 돼요. 승리의 확신. 여러분 승리 확신이 없는 인생은 피곤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더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되게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진짜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 사회 전반 정서가 부정적이에요. 그렇죠? 잘 될 거라는 생각이 없어졌어요. 80년대는 그래도 사회 전반 정서가 잘 될 거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사회 전반 정서가 부정적입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국가도 이 사회도 이 가치도 그리고 내 개인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체적인 생각의 틀이 잘못됐다며 부정적으로 갔다며 그리고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암울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실용적으로 좋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실용주의자들만 유포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다운 긍정이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 된다는 객관적인 이게 진짜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에 근거한 판단과 결정 결론에 이르는 진짜 긍정이 우리한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긍정을 찾는 습관 자체가 없어졌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긍정을 찾으셔야 됩니다. 긍정되지 않는 인생이 앞으로 진보할 수 없습니다. 그게 진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지키시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바꾸시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인도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터 위에 나를 세우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터 위에 세우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내 인생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 확신 그 흐름이 나한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인생을 낙관하지 않은 상태 인생을 긍정해 하나님이 주는 긍정이 없는 상태에서 아까 얘기했던 맞음과 싸움터만 있으면 여러분은 정말 힘들어져요. 그렇죠? 그건요 머리만 크고 몸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 아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맞아 이게 바른 가치야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했다가 정말 장렬하게 정사할 거야. 그래 전사하자 죽어야지. 그래 실업도 순교고 솔로로 사는 것도 순교고 다 순교야. 그래 내가 그렇게 살지 뭐. 그날부터 술 땡길걸? 그렇잖아요. 뭐가 그렇게 기쁘겠어요 그 사람의 사고방식의 방향을 바꿔야 돼. 근데 그거는요 주가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게 기도 제목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포인트가 여러분들 뭐가 맞는지는 알겠는데 저도 이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나는 뭐가 맞는지는 알겠어. 뭐 이것도 교만한 말이지만 지금 내 수준은 뭐가 맞는지는 알겠어. 근데 이게 아직도 나는 무슨 싸움을 이게 진짜 된다는 확신이 약해요. 이게 맞는지 안 돼도 된다는 확신이 약하잖아요. 그러면요 스탠드는 생기는데 액션이 약해집니다. 악에 타협하지 않아요. 악의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선의 자리에 서요. 그리고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안 바꿔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액티비티하게 하지 않아요. 왜? 되진 않을 거야. 그럼 뭐가 중요해요? 그 자리에 서는 게 중요해요. 독립이 안 될 건데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은요. 오늘 내가 나가서 꼭 이기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최종적으로는 질 거니까. 그냥 내가 독립운동을 한다는 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소망이 약한 사람은 그 흐름으로 갑니다. 액티비티가 현저하게 약해져요. 그리고 액티비티가 현저하게 약해져서 결과가 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역시 안 된다는 생각 쪽으로 강화돼요. 그래서 계속 스탠드만 정해요. 여러분 스탠드만 정하는 것처럼 피곤한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세상 흐름을 타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난 주의 방향으로 살겠다고 했는데 막상 주의 방향으로 살려고 뭔가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주의 방향의 선자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열매가 없죠. 열매 없이 그 자리를 지키려니 얼마나 곤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여러분한테 뭐가 필요해요? 소망에 대한 몸부림은 기대가 필요한 거예요. 저한테 지금 그게 훨씬 더 필요합니다. 저 정말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예수가 이기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시고 사람을 바꾸시고 세상 어떠어떠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게 저한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필요한 거,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가지셔야 되는 분은 그것을 구하셔야겠죠. 세 번째, 이제는 결단만 필요하신 분들은 결단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걸 구하세요. 이건 결단도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담대하라.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을 이기는 건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최종적 승리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지만 난 뭐 할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담대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맞음을 알고 소망을 알면 담대할 수 있죠. 담대할 수 있는 조건이 다 구비되어 있어요. 하지만 담대하기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결단하시는 장면들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치도 알겠고 방향도 맞는데 하면 되는데 여러분 혹시 나태하게 게으르게 방만하게 좀 이따 하지 뭐 나중에 하지 뭐 이러면서 기회들을 낭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하겠다고. 그것이 기도이든 그것이 사랑이든 그것이 어떤 행동을 시작하는 것이건 여러분 그걸 하겠다고 지금 결정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지 않고 소망과 가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은 정말 머리만 커져요. 움직이지 않는 자, 행동하지 않는 자. 그래서 그 소산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그 상태에서 스탠드만 유지하는 소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과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행동하셔야 돼요. 그것을 함께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는 게 필요해요. 말씀 마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딱딱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설교를 했습니다. 난 되게 좋아하는데 너희들은 별론가 보다. 뭐 어쩔 수 없어. 제목은 그래요. 안 된다는 생각에 멈춰선 분들에게로 시작했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에 멈춰선 분들에게. 오늘 얘기가 딱딱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좀 앞으로 내모는 얘기로 들릴지 모르겠어요. 다 와서 쉬라라는 이야기보다 좀 불편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을 진짜 평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 와서 내게 쉬라라고 하신다면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명예를 지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거기 계속 쉬고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쉬고 이제 내 멍에를 매 새로 하나 얹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새로운 노동의 삶, 새로운 가치의 삶,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들만이 여러분들 자신에게 진짜 평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 안 된다는 생각에 멈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내 삶에서 조금 해보고 조금 해보고 아 이게 나 신앙생활 좀 진작에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안 변하네 그래서 멈춰서신 분들 있으십니까? 사회적으로도 아 내가 뭔가 도전해봤는데 내가 추구해봤는데 아 그래도 세상은 안 바뀌는구나 해서 멈춰서신 분들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진지하게 내가 좀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좀 변화되고 싶어서 내 자기 변화를 위해서 좀 더 진지하게 접근했는데 내가 잘 안 변하네 그래서 멈춰서신 분들 있으십니까? 솔직하고 진지하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좀 솔직하고 진짜 멀리서 막연하게 그래도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는데 아 왜들 이래 52 중에 한 40주 나갔고 예배 가서 존게 반이고 대충 듣고 까먹었고 아 근데 내가 신앙생활 4년을 했는데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섭섭하지 그렇지 않아? 그게 그렇게 된 건 아니잖아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가끔 시간 될 때 나가서 마음에 드는 건 듣고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듣고 그냥 뭐 기억나면 기억하고 까먹으면 까먹고 그렇게 대충 내가 이렇게 교회 문턱만 밟으면 사람이 바뀔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니잖아. 우리가 그렇게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근데 아 이렇게 해서 한 3, 4년인데 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서로 섭섭하지. 내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도전했는데 아 세상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 그래요? 진짜 그래요? 난 아직 대한민국이 기회 땅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내가 내 자신과 내 인생과 내 신앙에 대해서 내가 이게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 혹시 멈춰 쓰셨다면 다시 한번 이게 진짜 안 돼서 멈춘 건가 안 해서 멈춘 건가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결정합시다. 내가 여기 멈춰있는 게 진짜 여기에 멈춰있는 것에 나한테 진정한 평안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다시 저기로 걸어가는 것에 내게 진짜 평안이 있는지 거의 도달하지 않더라도 걷기 시작한 다음 날부터 혹시나에게 평안이 오는 건 아니었는지. 그렇다면 여러분, 내일부터도 여러분들은 예수의 평안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서 뭐가 맞는지 깨닫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보고 하루하루 그것을 걷는 예수의 평안 가운데 진정한 쉼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넋 놓고 살지 맙시다. 넋 놓고 살면 안 편해요. 넋 놓고 사는 게 편한 것 같은데 안 편해요. 내가 정말 뭐가 맞다고 믿는지, 내가 그럼 지금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신 싸움터가 어딘지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어떤 그 뭐 회의주의에선 걸어나와요. 다 무의미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은 안 해요. 싸움터만 얻어도요 무의미한 거에서 걸어나와요. 소망을 갖잖아요? 그러면 시니컬하면서 걸어나옵니다. 노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었던 부정적 정서가 다 바뀌는 걸 느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 안에서 은혜로 진리로 노동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말씀 생각하시면서 느끼시는 것들이나 마음에 드신 것들이면 그것들을 붙잡고 우리 5분 정도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알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한 번만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하면서 예배를 마칠 텐데, 여러분들 가운데 막연하게나마 앞으로도 구해나가게 됐지만 지금 내 것이 있다면 결단하면 구하십시오. 주님, 내가 싸움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소망을 찾겠습니다. 내가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들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전체가 아직은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서 내 안개 속에 서 있는 것 같은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빛을 허락하시사 내가 어디에 서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 자인지 내 위치를 먼저 정확하게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서 내가 평안함 가운데 한 걸음 다가서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한 번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걸어나가는 시간이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나의 위치를 찾지 못하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하여서 진정으로 내가 내 싸움터를 알아야 되는 것인지, 소망이 필요한지, 아니면 내 가운데 결단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내 위치가 어디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온전히 알고 있는 그런 은혜의 부르심 가운데 먼저 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섰다면 거기서 저희가 움직이길 바랍니다.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싸움터가 깨닫는 것이 필요한 자가 있다면 주여 나에게 응답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 하신 것이 필요하다면 그 역사를 향해서 강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내 현재에 대해서 결단이 필요하다면 결단을 향해서 함께 도전하며 나아간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가 얘기했던 그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니, 그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니 내가 평안한 가운데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평안한 가운데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참 평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하는 자의 평안을 제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 평안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고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죽음을 회상하고 죽음을 기대하며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평안인 양, 쉼인 양, 즐거움인 양, 기쁨인 양, 목적인 양 생각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살아있음을 누리고 내 살아있음을 의미있게 구현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살아있사오니 주여, 내가 이 살아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깨달았으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확신하게 하시고, 확신한 건 내가 그것들 가운데 행동에 나가게 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일하는 그 노동의 은혜, 노동의 평안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오해하며 마음 가운데 뒤로 물러가 내 인생 가운데 빠져나와 있었던 자들이 있다면, 내 인생을 구경한 자들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내 어깨에 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 내 인생을 변화시켜가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교회의 발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기셨다고 하셨는데,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하셨는데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모양의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가져갈 수 있도록 남은 있음 교회가 주님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인생 앞으로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과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가운데 주님께 감사 은혜 박수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행정팀 나오